로마서 15장 7절 한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지난주에 앞에 있는 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한마음, 한뜻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를 사랑하려면 다른 사람을 외면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려면 남의 것을 뺏어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에 충분하신 분.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항복할 때 우리는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바로 그 한마음 한뜻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7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부요하심과 충만하심과 모두에게 적절하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일을 심판과 진노와 능력으로보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내시기를 더 기뻐하는 분이라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십시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공의로우신 판결이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야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쪽을 택하셨고 그리고 바로 이 죄인을 구원하시며 용서하시며 돌이키시며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이 일로 하나님은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과 그런 두려움의 권세로서가 아니라 용서하며 치료하며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시는 쪽을 우선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부터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냐. 구원을 설명할 때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심판을 보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어르신. 집안에서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싸우면 누구를 꾸중합니까? 누가 옳았는가를 따집니까? 큰 애를 꾸중하는 법입니다. 보통. 왜요? 큰 애잖아요. 큰 애가 작은 애하고 똑같이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큰 애 다섯, 작은 애 다섯 이렇게 나눠가지고 작은 놈이 우기면 큰 애가 저어줘야죠. 기준이 다르잖아요. 거기서 옳으면 누가 맞았느냐 누가 틀렸느냐가 아니라 수준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옳게 행하셨느냐 그릇되게 행하셨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시도다 이겁니다. 그 다르심이 무엇으로 다르신 것이 강조되느냐? 힘과 권세와 그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있어서 다르신 것, 하나님의 오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그 심판과 권세와 두려움보다 앞세우시기를 원하고 이쪽으로 하나님이 증명이란 말은 좀 적당치 않아요. 이 탐낱 성경만 보니까 세상적인 표현이 이게 모자라요 자꾸. 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말이 갖는 진정한 뜻입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배워요. 우리가 사람끼리는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없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충분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 걸음 더 가서 지금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은 벌 주시고 두려움과 심판으로 임하시는 충만하심이 아니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시는 쪽의 충만함으로 더 앞세워 그 증거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인애로 나타나시를 즐겨하시는 이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동정을 베푸는 차원도 아니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서 그치지 않고 사랑으로까지입니다. 사랑이란 대등한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동정의 관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을 심판과 권세와 두려움에 앞세우시되 그 앞세우신 이 은혜와 긍휼은 우리를 대등한 사랑의 자리로까지 요구하시는 그런 자비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셨다 그럽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꺼내는 정도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생활을 주시는 것 정도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자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은 말하자면 부부가 되는 격으로 요구하는 것 같은 사랑으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사 우리 아니고는, 예수님은 혼자는 충만하지 않기로 하신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 그리고 그 가장 적절한 비유로 들자면 우리의 남편으로 오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격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야 합니다. 동격으로의 부름을 위한 받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려는 건 이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들,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원리들은 누가 더 열성적이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의 싸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남보다 더 열심을 부렸고 누가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누가 상대방의 약점을 감당하여 동경을 베푸는 정도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한 몸과 동격으로 가듯이 그와 함께 왔느냐로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그 배려를 봅니다. 이 일에는 무슨 권세나 재주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커가는 일에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신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왜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한테 안 줬습니까? 라는 불평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기는 일로 하나님 앞에 채점받지 않고 누가 더 많이 상대방의 약점을 졌는가로 채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찾아가 보십시다. 지금 방금 인용했던 말씀을 확인합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먹다 남은 음식 준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자에게 구호품을 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아내로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그 받으심의 분량이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받으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그 훈련시키는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상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등하게 준 이 믿음의 완성을 위한 그 조건과 환경과 그런 뭡니까? 그런 좋은 배려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누구나 가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싸우면서 완성돼 갑니다. 부부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모두가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만 하지 상대방의 필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양보하거나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부분이 고쳐지고 성숙해지고 고급한 수준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결혼이 그 속았다라는 말로 대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이 내가 필요로 하는 걸 가지고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해놓고 보면 내가 필요로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짐이 하나 더 는 것을 발견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누가 모르래요? 그 모르는 건 상대방이 속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속은 거죠. 자신이. 왜 연애할 때 같이 굴지 않아요? 연애가 아니니까. 결혼은 장난이 아니걸랑요. 살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언제 연애할 때 같이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왜 한눈을 많이 파느냐 하면 밖에서 만나는 여자들은 외출 준비를 하고 나온 겁니다. 가다듬고 나왔고 자기 마누라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다듬고 있지 않습니다. 부인들도 집에서 너무 허름하게 하고 있지 마십시오. 집에서 너무 쨍하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어느 날 부인을 잘 차려입혀서 나가면 깜짝 놀라는 애들이 많아요. 아우, 내 마누라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새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뭐 늘 좋아하니까 잘 모릅니다만. 우리 마누라 오늘은 또 산부에 와서 설교를 조심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용서하고 봐주고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최고의 경지로 가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29절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내에게 잘하는 것은 자기 몸에게 잘하는 것이라 합니다. 왜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누구에게 잘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어떤 다른 이에게 잘하는 것은 그게 자기에게 잘하는 것이다,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구제품을 베풀어서 같이 가는 것 아닙니다. 나는 앞장서고 뒤에 오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에게 잘하는 것이 나에게 잘하는 것이요. 그가 훌륭해진 만큼 그것이 내 수준이요, 내 상급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대표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사랑으로 가진 것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고 누구에게 자비를 베푼 것은 그것이 사랑에 가지면 그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복되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됨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영광을 받은 자로 우리는 마땅 바로 그 하나님을 본받아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빌립보서 1장. 지금 본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많은 고난 속에서 주의 일을 하며 두 가지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는 빨리 죽어서 주님 품 안에 가는 것이 큰 소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살아 교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또 하나의 소원으로 가집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기로 했다고요? 후자를 택하기로 하는 겁니다. 자기 하나만을 만족시키는 쪽보다는 자기로 인하여 유익과 이익을 받을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좀 더 고통스러울지라도 타인의 유익을 위한 쪽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사랑을 제대로 소화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이쪽을 택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해오는 동안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내 권력지치, 내 민족, 내 백성이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고백한 것과 일관된 사상이 아닙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해를 받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달하여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동안 백성들이 밑에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리라.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 그러시려면 내 이름도 성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신앙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갑시다.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입니다. 이 성경도 이렇게 쉽게 찾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서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뭐예요? 주께서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만들고 영광스럽게 하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하나인 것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에 영광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앞선 자가 처진 자를 그 짐을 나누며 그를 위로하며 그를 격려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며 그 목적과 결과가 100% 완성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그 고난을 나는 기꺼이 감수하리라.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 기쁜 소원이요 내 책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신앙이 바로 이것이어야 옳은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업적 위주입니다. 성경이 제일 많이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해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하신 많은 비유들 속에 늘 등장하는 단골로 등장하는 그 꾸중이 이겁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고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를 바칩니다. 욕 직사게 먹었죠. 남과 다른 것, 나나 정당한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정당함, 그의 거룩함, 그의 앞선 것, 주를 향한 열심이 다 그렇지 못한 자에게 쏟아부어져 그의 수위와 내 수위가 같도록까지 애쓰지 않았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높습니다라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중요한 이런 신앙의 핵심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초대한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그 일도 우리가 맡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그를 내가 가는 자리까지 인도하고 함께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제물을 뭐라 그러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만나야 했습니다. 화목제, 번제 이런 제물들을 바쳐야 했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흠향하십니다. 기쁘게 그 냄새를 맡으십니다. 그 냄새를 기뻐하는 것은 시체 썩는 냄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벌줘야 되는 죄인들을 하나님 화목하게 만나시는 것을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벌주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복받는 자 되며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오게 되는 일을 제일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벌받고 심판받고 영벌의 자리에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영생을 살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초대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냐? 이겁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맞는 소리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옳은 소리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양보했느냐? 누가 더 많이 지고 희생하고 죽었느냐의 싸움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기라.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 썩는 미랄이 되라.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져라. 작은 일에 충성해라.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줘라.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강조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남보다 더가 아닙니다. 더 앞장서는 싸움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짐을 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짐이 여러분에게 오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짐이 온 것은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증거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 표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뭐든지 잘 되고 고민이 없고 짐도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신 겁니다. 고통을 면하려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기를 바라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두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일에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물인 것을 기억하여 기쁨으로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사 우리의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며 주께 열납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것에 거기 평화가 있고 거기 구원이 있고 거기 긍휼과 자비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